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대북 항공유 공급 중단과 북한의 광물 수출 금지 등이 포함된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7일 만입니다. 새 대북결의 2270호는 기존의 대북결의에 비해 훨씬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과 로켓 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공급을 금지했습니다. 또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습니다. 사만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결의가 20년 만에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2일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채택에 발맞춰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오극렬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을 비롯해 북한 당과 군의 주요 인사 11명을 특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핵심 통치기구인 국방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그리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 국방과학연구소, 우주개발국 등 5개 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리만건 군수공업부장과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통과시킨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새 결의안 2270호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자신이 북한이 행동에 따른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이번 결의안을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한 강력하고 단합된 적절한 국제사회 대응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오늘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하고 국민들을 위해 더 나은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이번 결의안이 국제사회의 의무와 약속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북한을 향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도 3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국과 협력해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납치, 핵, 미사일 등 북한을 둘러싼 현안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러단체들의 화학무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조약이 필요하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회담에서 화학무기 테러는 추상적인 위협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심각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테러단체들이 화학무기 관련 과학기술 문서들을 입수했고 화학공장들을 장악했으며 해외 전문가들을 고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군축회의 65개 회원국들이 협상을 통해 새로운 조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라브로프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세계 경쟁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루하니 대통령은 이를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국제자동차 제조업체 회의에서 이란 자동차 회사들은 품질 향상을 위해 해외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루하니 대통령은 특히 이란의 자동차 산업은 완전한 민영화를 위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항공유 공급 중단과 북한의 광물 수출 금지 등의 조치가 포함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북한 정권이 국민 보호에 계속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은 어제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적재 선박을 차단하는 훈련과 후방으로 침투하는 북한 잠수함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특히 함경북도에는 밤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항공유 공급 중단과 북한의 광물 수출 금지 등의 조치가 포함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일반 주민이 아닌 지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57일 만입니다. 안보리 3월 의장국인 앙골라의 이스마엘 가스파르 마르틴스 유엔 대사는 대북결의 2270호가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새 대북결의 2270호는 기존의 대북결의에 비해 훨씬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금, 티타늄, 바나듐, 히토리움 수출과 로켓 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공급을 금지했습니다. 또 192개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 외교관을 의무적으로 추방하고 제재 대상 단체의 해외 사무소 폐쇄와 파견 직원 추방 의무도 담았습니다. 소형 무기를 포함한 모든 재래식 무기의 대북 수출과 회원국들이 북한 교관이나 자문관을 초청해 군사, 경찰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과 관련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 소속 기관,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를 실시하고 북한은행의 회원국 내 지점 개소 금지 등 금융 제재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개인 16명과 단체 12곳이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됐으며 앞으로 북한 원양 해운 관리 회사에 소속된 31척의 선박은 어떤 항구에도 입항이 금지됩니다. 결의안은 전문에 북한 주민들이 처한 중대한 어려움에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이번 결의가 북한의 일반 주민이 아닌 지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만타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이번 결의는 20년 만에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This resolution represents a seismic shift in the way the council approaches DPRK proliferation concerns. It recognizes
북한의 확산 우려 해결을 위한 안보리의 이번 접근은 과거와는 엄청나게 다른 것으로 특히 핵무기의 지속적 발전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특정 무역 분야에 대한 제재를 준비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이번 결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단호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물론 결의 내용에 합의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도 표결이 끝난 뒤 회원국들에게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번 결의가 국제사회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이 용납될 수 없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부에 메시지를 보낸다며 한국어로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Or Please stop it now. I would ask them.
이어 오 대사는 한국엔 핵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왜 그런 무기가 필요한지를 질문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태평양 건너 작은 나라를 위협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이번 결의에는 당초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초안 내용의 일부 변경을 요구한 러시아의 주장이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라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외국산 석탄을 북한산 광물 거래 제한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항목에서 북한 민항기의 해외 급유는 허용한다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홍영표 한국 통일부 장관은 굳은 의지로 북한의 변화를 압박해야 하며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영표 한국 통일부 장관은 현재 북한의 도발 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굳은 의지로 북한의 변화를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통일부 창설 47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국민의 안위와 민족의 장래, 세계 평화 등의 정면으로 도전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어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남북관계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 수 있다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란 불가피한 결정도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해선 곧 유엔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의지와 국민들의 지지, 국제사회의 결단 덕분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장관은 아울러 이제는 한마음으로 대북 제재를 이행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할 때라며 창의적으로 고민하고 차근차근 실천해 새로운 한반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신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국제사회가 전방위적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생각과 행동이 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임명된 김 본부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핵 문제의 전환기적 시기 속에 어려운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한국 정부의 북한 정책 기조가 통일부와 외교부 모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채택에 발맞춰 대화보단 압박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인 5자 간의 공조 유지와 강화라면서 5자 간 긴밀히 협력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지난 2010년 한국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재직 시절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외교적 대응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정권이 국민 보호에 계속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 정권을 상습적 범법자, 북한을 인권의 블랙홀로 묘사하며 북한 주민들의 존엄과 자유를 국제사회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2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열린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I believe that w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take heed of the COI's powerful message and take action.
윤 장관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지적한 북한 내 조직적으로 만연된 인권 침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 상황이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북한 정권이 반인도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에 명백히 실패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보호 책임에 나서야 한다는 위원회의 강력한 메시지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Sadly enough,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is diverting scarce economic resources for WMD development and other military purposes.
정말 슬프게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북한이 부족한 경제 재원을 민생이 아닌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다른 군사 목적에 전용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윤 장관은 이런 현실 때문에 많은 북한 주민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찾아 북한을 탈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는 북한 정권의 잔인함과 강압적인 인권 침해 상황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며 북한이 계속해서 국민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전적으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North Korea continues to fail its responsibility to protect its people, it should bear the full consequences of this.
윤 장관은 또 이날 한국 당국자로는 국제무대에서 처음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마르츠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럽의회가 국가주도의 노동자 파견에 따른 노동 착취, 북한 정권의 임금 갈취를 우려하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스만 보고관은 지난달 성명에서 북한 정부가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해 착취하는 건 국가주도의 인간 노예화 등 반인도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었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북한의 상황을 인권의 블랙홀로 묘사하면서 국제사회와 유엔 기구들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 등 개선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리수영 북한 외무상은 전날인 1일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선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윤병세 장관은 이날 오전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북한 정권을 상습적인 범법자에 비유하며 핵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이 21세기 최초의 핵실험 국가, 핵확산 금지조약 NPT 체제 내에서 핵을 개발하고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탈퇴를 선언한 최초의 국가, 또 최초로 헌법을 통해 핵 보유국임을 공식 천명하고 군축회의 회원국인 한국에 최종적인 파괴로 협박하는 세계 최초의 나라라면서 북한은 마치 상습적인 범법자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비군사적 제재 조치로는 7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결의를 채택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군축회의는 남북한 등 6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 외교장관이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 건 지난 2006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정부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유엔 인권이사회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지금은 북한이 인권 개선에 노력할 때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리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 국면을 피하기 위한 특유의 강공책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논의에 반발한 데 대해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 당국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우리와 함께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좀 돌아보고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리 북한 외무상은 현지 시간으로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압력을 가하는 회의들에 더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를 사실상 전면 거부한 북한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만들어진 강력한 대북 제재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특유의 강공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외교정책특보인 차두현 박사는 북한은 지금 시점에서 인권 문제가 부각되는 것 또한 자신들을 옥죄는 국제사회의 또 하나의 제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해서 반박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전면 거부를 통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퍼뜨리려는 계산도 깔려있다는 설명입니다. 차 박사는 북한의 이런 강공책은 그동안 수세에 몰렸을 때 보여온 특유의 전술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부가 인공위성 추가 발사를 독려하는 등 대외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들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외교든 아니면 전략적인 면이든 극단적인 위기 국면까지 끌고 갔다가 갑자기 그 정점에서 내려오면서 대화를 시도했던 게 전통적인 북한의 이 대외적인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한동호 박사는 그동안 외교 무대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적극 반박해온 리 외무상이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한 것은 그만큼 북한 지도부가 지금의 상황을 불편해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에 새로운 대응책을 찾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국제사회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자기들도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야 되니까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네네, 그런 면에서 시간 벌기라고 좀 봅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오는 5월 7차 노동당 대회 때까지는 체제 결속을 위해 대외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 해군은 어제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적재 선박을 차단하는 훈련과 후방으로 침투하는 북한 잠수함 대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해군은 2일 제주 민군 복합항 준공을 계기로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해상 기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의 화물 검색을 포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북한 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26일 준공된 제주기지 주둔부대의 첫 번째 훈련이기도 합니다. 대량 살상 무기 적재 선박을 차단하는 훈련은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제주 해역을 통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해군 함정들은 의심 선박에게 정선 명령을 내린 뒤 승선 검색 요원들이 링스 헬기의 엄호를 받으면서 고속 단정을 타고 접근해 의심 선박 곳곳을 샅샅이 검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제주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제7기동전단의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인 서해 유성용함과 4,400톤급 구축함인 문무대왕함, 400톤급 유도탄 고속함인 한문식함과 해경함이 참여했습니다. 이어서 정체가 파악되지 않은 수중물체를 발견한 한국 해군은 현장으로 P3 해상초계기와 링스 헬기를 긴급 출격시키고 인근에 대기하던 함정들을 이동시켰습니다. 해상 초계기와 링스 헬기가 탐색한 결과 이 잠수함이 아군 잠수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해상 초계기는 잠수함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수상함들은 잠수함 공격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발각된 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올라 훈련군의 통제에 따르게 되면서 훈련 상황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 훈련에는 1200톤급 잠수함인 박위함과 링스 해상작전 헬기 그리고 P3 해상초계기가 참가했습니다. 한국해군 공보담당 장욱 중령의 설명입니다.
제주민군 복합항 준공식 이후 처음으로 제7기동전단 세력과 잠수함, 항공전력이 입체적인 훈련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군은 해양 주권 수호와 국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남방 해상 교통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해군 제주기지가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의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 동서남해로 전력을 신속하게 전개하는 해군 기동부대 운영의 요충지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해군 제주기지는 또 유사시 한국 해군 전력의 신속한 전개가 가능해져 적의 후방 침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해상 운송도 그만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군은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던 한국군과의 연례 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다양한 전략 무기들을 가동하며 전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미군 사령관들과 정보수장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무모함과 폭력성을 지적하며 억제력 과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Suspension released. Launch closure door open.
Airmen from Minot and Vandenberg Air Force bases conducted an operational test launch of an unarmed Minuteman III missile.
미국 공군이 지난 28일 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실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닛맨 3의 시험 발사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사거리 15,000km인 이 미사일은 발사 후 시속 24,000km의 속도로 6,500km를 날아가 남태평양의 표적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미국 공군이 보유한 미닛맨 미사일은 450개에 달합니다.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이날 한국군 당국자들을 현장에 직접 초청해 46년 전 첫 실전 배치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함께 지켜봤습니다. 워크 부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군은 필요할 경우 국가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핵 위협 국가들의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은 북한이 올 들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이처럼 전략 자산들을 잇따라 공개하며 북한 수뇌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번 달 시작되는 미한 연합군사 훈련엔 대규모 병력과 전력을 투입해 억제력을 더욱 과시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정보 군사 당국자들은 이런 행보의 가장 큰 이유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무모함과 폭력적 도발성에 따른 오판 가능성을 한 목소리로 지적합니다. 존 브래넌 미 중앙정보국장은 지난 9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김정은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obvious that Kim Jong-un is trying to demonstrate to the world that he has capability both in terms of the nuclear test as well as ballistic missile.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미사일 능력을 통해 무모하게 자신의 능력과 확산 능력을 세계에 보여주려 하는 게 명확해서 정보 당국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은 의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김정은이 집권한 뒤 계속 숙청과 처형, 지도부 교체를 통해 유일 지도자와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며 폭력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커티스 스케페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주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김 제1위원장이 정권은 생존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려 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정은은 정권의 생존이 나라 안팎으로 북한의 핵국가로 인정받는 것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특히 상원 청문회 답변에서 김정은의 이런 행태가 어느 시점에서 오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do worry about his calculation being wrong at some point, and that's when I state that that's what I worry most about.
김정은의 세계관은 매우 고립돼 있고 외부에 보여지는 그의 잔인한 지도력을 볼 때 그가 주변에서 많은 유익한 조언들 혹은 적어도 중대한 상황에 대해 자문을 받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어 크게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스케파르티 사령관은 이어 김정은은 정권이 위태롭다고 생각할 경우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런 위험성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 수준은 지난 20년 이래 최고조에 달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케파르티 사령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 대응 방안은 대규모 훈련 등 한반도 내 억제 활동 유지를 통해 미한 동맹의 강력함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what we should do is to ensure that our alliance is strong, that we maintain our deterrence activities that we have there, particularly our large exercises here.
스케프로테 사령관은 김정은이 미군의 전력을 알고 있고 미군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강력함을 더욱 과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도 지난 26일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한 연합군사 연습을 통한 전력 과시가 북한 수뇌부에 미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they do have an impact. And what they demonstrate to North Korea is, despite their provocations, that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alliance is strong, and it's not strong in just a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그저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작전적 측면에서 매우 강력하며 이를 과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이런 메시지를 북한 수뇌부에 확실히 보내기 위해서 이번 달 시작할 미얀 키 리졸브와 독수리 군사훈련을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나라 군대는 특히 지난해 서명한 새 작전계획 501호를 처음으로 적용해 방어뿐 아니라 유사시 북한 지휘부와 핵미사일 시설 타격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재와 대화를 나누는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대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냈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대북 정책 조정관에 임명돼 북한과의 포괄적인 협상 방안을 담은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7일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대북 제재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I think it is a strong resolution. I think that it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징벌적인 성격이 강한 제재안인데요.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핵미사일 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벌을 가하는 겁니다. 김정은 정권과 주민들이 아픔을 느낄 수 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중에 어떤 내용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Perhaps the most significant thing was the cargo interdiction.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 선박, 화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한 겁니다. 해상 검색을 강화하면 북한이 핵개발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 북한의 항공유 공급을 중단하기로 한 것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으로 보십니까? 계속 핵개발을 할까요? 아니면 관망하거나 비핵화 쪽으로 나올까요?
He will continue. Well, he's demonstrated that is his top priority.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핵 개발을 계속할 겁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신의 최우선 국정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라는 징벌을 가한다 해도 핵 개발을 중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은 과거 미온적인 대북 제재를 해왔는데요. 이번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베이징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Beijing is in the process of changing its position and supporting of this.
중국의 대북 정책이 변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그런 것을 잘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변화죠. 또 중국이 나서서 해상 검색을 철저히 해야 하고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결의안 자체가 핵 개발을 막을 정도로 강력한 건 아닙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월 이전에 육자회담 또는 평화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시는지요?
I don't know what the timing of the talks would be, but I do believe that the
육자회담이나 평화회담이 언제 재개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 문제를 제기한 건 잘한 거라고 봅니다. 과거 제가 한반도 정책을 다룰 때 미국도 비슷한 내용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북측이 큰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헌법에 핵 보유국을 명문화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해서 핵을 포기할까요?
I think there will have to be very substantial incentive for North Korea to stop.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익과 불이익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불이익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를 한 데 대해 장기간에 걸쳐 징벌을 가하는 겁니다. 동시에 북한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카드, 예를 들어 대북 경제 지원과 미북 평화협정처럼 북한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내용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 문제 해결이 쉽지 않고 또 복잡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미 네 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사실상의 핵국가일까요?
It is de facto. Yes. They have
나는 북한을 이미 사실상의 핵국가로 봅니다. 핵무기를 이미 만들었고 장거리 로켓도 발사했습니다. 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아직 개발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것도 몇 년 안에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이 이미 사실상의 핵국가라면 대북 정책의 목표치를 좀 낮출 필요가 있나요?
Well, I think that is a proper goal for the U.S. to have. It's a question of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간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지만 단숨에 이를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중간 단계로 전술적인 목표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스탠포드 대학 동료이자 핵과학자인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가 제안한 세계의 노 원칙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의 노란 건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 핵무기 성능을 개선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무기와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협상에 나설 경우 진전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핵화를 이루려면 보다 현실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한반도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가 배치될 경우 자신들의 안보 이익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Well, I just point out that that is a defensive system, so I can't credit.
기본적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는 방어 체계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그런 주장은 근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반도에 언제쯤 사드가 배치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1년 가량 남았는데요. 과거 조지 부시 대통령처럼 워싱턴이 고위급 특사를 평양에 파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Well, a year is certainly enough time to do that. The question is there any reason?
1년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특사를 보내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문제 핵심은 북한에 특사를 보낼 이유와 명분이 있고 또 성공할 것인가 여부입니다.
현재 미국은 대통령 선거 유세가 한창입니다. 만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에 포괄적인 제의를 할까요?
I don't know what her plans are in that regard, but I think it's likely she'll take some initiative.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의 모종의 제안,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일단 선거에서 이겨야죠.
한국의 몇몇 정치인들은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서 자체 핵무장 또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do not favor either of those moves. The United States already.
나는 한국이 자체 핵 개발을 하거나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자는 데 반대합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의 핵우산을 비롯해 강력한 방어력과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무장과 전술 핵무기 모두 불필요한 일입니다.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은 미국은 수천 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으면서 북한에게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지 말라는 것은 이중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I guess any country in the world can make that offer. And they continue to make.
만일 모든 국가가 핵무장을 한다면 그것은 인류의 파멸을 가져오는 재앙을 가져올 뿐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핵무기를 늘리지 말고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보면 각국에 대해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내용 외에도 미국, 러시아 이런 핵국가에게 핵무기 감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도 핵무기 감축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과거 핵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평양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까?
The message is the same one I gave when I visited Pyongyang some years ago.
제가 과거 평양을 방문했을 때 말했던 것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지금보다 훨씬 평화롭고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금도 핵 개발로 인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전력난도 심하고요. 따라서 핵을 포기하고 한국, 미국, 일본 등과 관계를 개선할 때 얼마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따져보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부동항인 라진항이 새해에 들어서도 유리한 입지 조건을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에도 라진항은 여전히 한반도 주변국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20일 중국 국적 화물선 금용 7호가 북한 라진항을 출발했습니다. 목재 1,700톤을 실은 금용 7호는 이날 라진항을 출발해 26일 중국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지린성 훈춘시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하면서 라진항과 관련된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훈춘시는 올해도 라진항을 통과해 상하이로 가는 항로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훈춘시 항무국은 앞서 지난달 중순에 공개한 업무보고에서 2016년도에도 라선시 경제합작국과 협의해 훈춘 라진 상하이 항로의 운영을 증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훈춘시는 통관 과정을 줄이고 재반 비용을 줄일 예정입니다. 훈춘에서 출발해 라진항을 거쳐 상하이로 가는 무역 항로는 지난 2015년 6월 11일에 정식으로 열렸습니다. 훈춘시 항무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화물선이 해당 항로를 9번 왕복했고 이를 통해 컨테이너 455개와 화물 약 5,600톤이 운송됐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동해 쪽 출구가 막혀 있어 북한 항구를 빌려 동해에 진출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중국은 2000년대 후반 북한 당국으로부터 라진항과 청진항 부두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특히 훈춘에서 멀지 않은 라진을 현지 물류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연결하는 컨테이너 수송 사업도 계획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철도 전문지 구독에 따르면 컨테이너 화물을 상하이에서 배로 라진항까지 수송하고 이후 열차편으로 두만강 하산 경계를 통과한 뒤 모스크바까지 운반하는 사업도 계획돼 있습니다. 북한 항구의 중요성은 중국이 일대일로 계획을 추진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로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로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한편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라진항을 이용한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몇 년 동안 러시아 하산에서 라진을 거쳐 한국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라진 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라진항을 이용한 라진 하산 프로젝트의 미래가 불확실해졌지만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범위 안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밀을 지원했습니다. 영양과자와 곡물, 우유, 혼합물로 가공돼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지원한 밀 2,500톤이 최근 남포항에 도착했습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1일 남포항에서 식량 전달 행사가 열렸다며 이 밀은 러시아 정부가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에 지원한 400만 달러로 구입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식량 도착 소식을 전하며 러시아 정부의 식량 지원은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남포항에서 열린 행사에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와 달린 타이모 세계식량계획 북한 사무소장이 참석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러시아 정부가 세계 식량 계획의 대북 지원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북한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한 세계 식량 계획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지원된 밀은 취약계층 62만 명에 4개월 동안 제공할 수 있는 분량으로 룡성 식품 공장 등 현지 식품 가공 공장에서 영양 강화 과자와 곡물 우유 혼합물로 가공됩니다. 곡물 우유 혼합물은 필수 미량 영양소가 함유된 가루로 팬케이크나 빵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첫 번째 수혜자는 남포시의 고아원과 유치원 아이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이모 세계식량계획 북한 사무소장은 이번 지원이 지난해 가뭄으로 북한의 곡물 생산이 감소하고 추운 겨울 날씨로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뤄져 취약계층에 필요한 영양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6월과 10월 중순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각각 400만 달러와 200만 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12월에도 3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러시아가 이 기구를 통해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2,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5세 미만 어린이 3명 가운데 1명이 영양 부족으로 발육 부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계속된 가뭄으로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감소해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더욱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올해도 엘니뇨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곡물 생산량이 감소할 전망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중국 언론이 북한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내기 힘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 자체의 검열이나 중앙정부의 통제 탓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북한 관련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북한과 이웃한 중국의 언론들은 북한 관련 보도에 조심스럽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 본토 언론인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의 동맹국인 북한에 관한 기사를 쓸 때 제한이 있고 이런 제한은 언론사가 스스로 만들거나 정부 쪽에서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광둥성에 있는 한 유명 신문의 기자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관련 보도에 제한이 있어서 자신들은 그냥 신화통신 같은 관영 매체에서 나오는 기사를 받아 쓴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자는 해당 지역 정부의 언론 관계기관이 보도를 노골적으로 제한하기도 하지만 자체 검열이 작동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기자는 자체 취재로 북한 관련 기사를 만들 수 있지만 기자들이 기사를 내보내려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언론인은 자신이 일하는 언론사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을 인터뷰했지만 기사에서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는 것은 보도가 불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취재에 응한 다른 두 언론인은 과거 한 주류 신문이 북한을 비난하는 기사를 실었다가 북한 측에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중국 기자들 사이에서 북한 문제가 다루기 힘든 주제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중국 베이징 외국어대학교 국제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차오무 주임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북한에 대한 비판이 자칫 중국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될 위험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차오무 주임은 그렇지 않으면 대개 자체 검열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중국 정부가 북한과의 유대관계를 생각해 북한 관련 기사에 제한을 둔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일부 한국 언론들은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단둥에서 북한 외교관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현지인 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이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세종연구소의 이성현 연구원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중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확인됐더라도 이런 사건의 보도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류 언론에 대한 이런 통제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비교적 느슨한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유통된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월 21일 인민일보와 중국 중앙텔레비전 그리고 신화통신 등 중국의 3대 관영 매체를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어 인민대회당에서 좌담회를 열고 당과 정부가 주관하는 매체는 당과 정부의 선전 진지로 성씨도 당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중국 관영 매체들은 경쟁적으로 시 주석에게 절대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특히 함경북도에는 밤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2도, 남포 최저 2도에서 최고 11도, 신의주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7도, 강계는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최저 3도, 최고 7도, 개성 최저 3도, 최고 1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체로 구름 많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1도, 최고 6도, 해산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상 1도, 원산은 최저 5도, 최고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구름 많겠는데요. 청진 최저기온 영하 1도, 최고 0도, 선봉 최저 영하 3도, 최고 0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대체로 구름 많겠고 먼 바다에서 오전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밤에 황해도 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늦은 밤에는 평안남도, 함경남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3월 3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국회는 이일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북한 인권법 제정안은 이날 찬성 212표, 기권 24표로 가결됐습니다. 17대 국회 시절인 2005년 8월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11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 인권 증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통일부 산하에 북한 인권 기록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테러방지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테러방지법은 찬성 156대 반대 1명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에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권과 추적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대북 항공유 공급 중단과 북한의 광물 수출 금지 등이 포함된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7일 만입니다. 새 대북결의 2270호는 기존의 대북결의에 비해 훨씬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과 로켓 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공급을 금지했습니다. 또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습니다. 사만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결의가 20년 만에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2일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채택에 발맞춰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오극열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을 비롯해 북한 당과 군의 주요 인사 11명을 특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핵심 통치기구인 국방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그리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 국방과학연구소, 우주개발국 등 5개 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통과시킨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새 결의안 2270호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자신이 북한이 행동에 따른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이번 결의안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견고하고 단합된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오늘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하고 국민들을 위해 더 나은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이번 결의안이 국제사회의 의무와 약속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북한을 향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러단체들의 화학무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조약이 필요하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회담에서 화학무기 테러는 추상적인 위협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심각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테러단체들이 화학무기 관련 과학기술 문서들을 입수했고 화학공장들을 장악했으며 해외 전문가들을 고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군축회의 65개 회원국들이 협상을 통해 새로운 조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라브로프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프로야구단인 템파베이 레이스팀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쿠바 방문에 때 맞춰 쿠바에서 친선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오는 22일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열릴 역사적인 친선 경기에 레이스팀을 출전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쿠바를 방문하는 가운데 이번 친선 경기를 현장에서 직접 관람할 예정이라고 미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킬로헬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킬로헬스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킬로헬스, 11,990 킬로헬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킬로헬스,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킬로헬스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